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성경을 일상으로,
신앙을 일상으로,
순정을 일상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일상을 영화롭게. 북초선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일상을 영화롭게 한희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네, 오늘은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가난함이죠. 전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정말 풍족하게 살고 있는 사람도 자기보다 더 부자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는 가난하다고 말하는 것을 봤거든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집이나 먹을 것들 그리고 입을 것들이 부족하거나 부실한 상태를 가난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하다 보면 우리 동네 최고 부잣집도 세계 최고의 부자에 비하면 가난한 사람일 수 있을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남조선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밥을 굶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풍족해졌습니다. 심지어 길거리에서 살아가는 노숙인들조차 각종 봉사단체에서 무료로 주는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죠.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전히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지늘그로 과자를 만들어 먹는 나라도 있다고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왜 이런 가난한 사람이 생기는 걸까요?
네,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가난한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왜 그냥 두시냐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모두가 가난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수는 없는 것일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가난이 왜 생기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전 세계 인구를 100명이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음식, 집, 돈 같은 것들을 나눠준다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아, 네, 좋은 생각이네요. 일단 모두에게 똑같은 자원, 시간, 기회를 준다면 가난한 사람도 없고 모두에게 공평할 테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음식과 집과 돈과 자원을 나누어 준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걸 누가 나누어 줄 것이며 그리고 똑같이 나눌 수 없는 것들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사람마다 능력이나 타고난 재능이 다 다른데 기회를 똑같이 준다고 해도 결과가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만약 100명의 사람에게 돈, 시간, 자원을 똑같이 나눠줬다고 해도 1년 정도만 지나면 누군가는 더 부자가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은 가난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는 다른 사람보다 힘이 세서 빼앗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는 머리가 좋아서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불려낼 수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억울하게 빼앗기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 능력이 부족해서 돈과 자원을 낭비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네요.
전 세계 인구를 100명으로 간단하게 생각한다고 해도 사람마다 다른 능력과 개성과 성격이 있으니 가만히 놔둬도 누군가는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겠네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훨씬 더 복잡하니 가난의 문제는 정말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부당한 방법과 구조를 만들어서 가난하게 만들기도 하죠. 또한 타락한 사람들이 본인 스스로 게으름에 빠져서 열심히 일하지 않게 되어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결국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군요.
각 사람의 능력에 맞게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면 상대적으로 부유함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에도 먹고 살기 어려울 정도의 가난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죄의 결과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돕는 손길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악해진 세상 속에서 구조적인 불합리함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오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당시의 교회 성도들은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이 능력이 없고 게을러서 가난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거절당하고 핍박받았기 때문이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은 더 어려운 다른 교회를 돕기 위해서 돈을 모금해서 나눠주었습니다.
저도 초기 교회 공동체가 서로 물건을 나눠 쓰고 음식도 나눠줬던 이유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맹세를 해야만 장마당에서 물건을 사거나 장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로마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강요하는 문화를 따를 수 없었던 거네요. 교회가 반정부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려는 신앙의 순수함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소유를 똑같이 만드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소유하는 것 자체에 집중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을 악하다고 하시죠. 하나님은 가난함과 부유함의 기준을 그 마음의 사랑과 동기를 포함해서 생각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을 살펴볼까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연복에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복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랩돈, 곧 한 거두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찬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난함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며 나누고 섬기는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돈이나 부유함 자체가 우상이 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겠네요.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많은 돈을 낸 것보다 가난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나누었던 가부가 가장 많이 냈다고 평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부자의 마음이 오히려 더 가난한 상태이고 가난한 가부가 더 부유한 마음을 가진 거라고 여긴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부자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생각을 깨뜨리는 경우죠. 가난함은 불편하고 힘들게 하지만 가난함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모두 선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성실하게 일을 해서 결국에는 가난을 벗어난 사람이 있지만 스스로 도박이나 술로 모든 재산을 탕진해서 가난해진 사람도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다양한 만큼 가난의 이유도 다양할 수 있겠네요. 가난하다고 다 선한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다 나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부자인지 나쁜 가난인지 전부 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의 모든 삶을 다 살펴서 착한 사람만 도와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왜 도와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생각해보니 설령 스스로 게으르거나 나쁜 선택을 해서 가난해졌다고 해도 다시 일어나서 가난을 벗어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죄에 빠져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에게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신 것처럼요.
그럼 우리가 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지 성경 말씀을 찾아볼까요? 신명기 15장 7절 8절 잠언 14장 31절,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퍅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누가 이 세상을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사람이 세상에 생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도 존중하고 멸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네, 가난한 사람을 존중하고 도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겠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무한대로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의 재산을 다 나눠줘도 결국에는 가난한 사람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테니까요.
가난은 당장 돈과 자원이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가난한 생각 속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내고 돈이나 필요한 자원들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돈을 아무리 많이 줘봤자 밑빠진 항아리에 물을 계속 붓는 것과 같겠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성경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송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밀과 보리를 수확하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재배, 땅에서 광물을 캐내 도구들을 만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도움은 돈이나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을 해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네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만을 기대하고 있다면 결국에는 점점 더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스스로 일한 만큼 먹을 양식과 가치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성경에서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만 사랑하는 것을 허용하는 유일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맹인 거지나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일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돈이나 자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 주어진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네요. 일할 능력이나 기회가 있음에도 성실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가난해지도록 하시고 반면에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일할 기회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전적으로 도움을 주시니까요.
맞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가만히 다른 사람의 도움만을 기다린다면 이런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결국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소득을 얻으려는 자세가 아주 중요하죠.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무술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왜 고아나 과부같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이나 돈을 그냥 주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스스로 양식을 찾도록 하셨을까요?
그냥 수동적으로 받기만 해서는 거지가 구걸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자기 삶을 의존하게 되잖아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일을 해서 양식을 얻을 때 자기의 삶의 그 책임감도 더 갖게 되지 않을까요?
아주 약한 힘이라도 그 힘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면 그것이 새로운 힘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 가게 되잖아요. 어린 자식을 키울 때도 계속해서 숟가락으로 입안에 또 먹여주지 않고 스스로 숟가락을 들고 먹을 수 있도록 배워주는 것처럼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힘이라도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구조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스스로 노력하기를 포기한다면 그 사람은 가난을 벗어날 기회가 있어도 계속해서 가난한 상태로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또돌이, 또 과부와 고아 같은 사람들이 스스로 가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게 도움을 주라고 하신 거네요.
성경에는 전 재산을 잃고 가난해진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는 다른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우거하는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바 나의 품꾼인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레위기 말씀에는 집안이 망해서 빚을 진 사람이라도 살아날 수 있는 제도가 나옵니다. 보통은 노예로 팔리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삼는 것 대신에 다른 부유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일하게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일을 마치면 그 빚을 다 갚은 것으로 여겨 탕감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전 재산을 잃고 파산한 사람이라도 스스로 빚을 갚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기원전 1400년 전에 이미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 제도 안에 있는 개인회생 제도가 있었던 거죠. 개인회생 제도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빚을 나눠서 이자 없이 갚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그냥 돈을 주거나 빚을 무효로 해준다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생기고 점점 무책임한 사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지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셨지만 그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스스로 일하게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번을 주어 우리를 번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셨더니. 아멘.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성공은 거저 주어진 돈보다 더욱 큰 보람을 줍니다. 일하지 않으면서 가난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죠.
이 말씀을 읽으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프리카 대륙에는 가난한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을 돕기 위해 전 세계에서 돈을 모아서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을 지원해줬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돈을 계속 보내주는데도 그 나라 사람들은 계속 가난했다고 합니다.
돈을 받아도 그냥 써버려서 남는 게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중간에서 부패한 정치 지도자들이 지원받은 돈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서 개인적으로 썼기 때문에 계속 가난했을 것도 같고요.
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아무리 돈을 보내고 음식을 준다고 해도 영원히 그들을 먹여 살릴 수는 없겠죠. 그런데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어떤 나라에는 돈이나 음식만 지원한 게 아니라 그 나라에 학교와 교회를 세워줬다고 합니다.
아, 학교를요?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지식을 배우는 게 효과가 있었을까요? 교회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가난을 벗어나게 할 능력이 있었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들이 가난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을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야 경제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지 몰랐던 거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교를 세우고 공부한 현지의 아이들이 자라나서 경제와 정치, 사회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웠다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겠네요.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올바른 삶을 갈망하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들 스스로 올바른 지도자를 갈망하게 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기준도 생겼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결국 이 나라는 학교를 통해 교육받고 교회를 통해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로 인해 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과 악을 구분하기 시작했고 학교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의 수도시설을 세우고 농사 및 공장을 세우고 일자리를 만들면서 나라가 안정되기 시작했죠. 타락한 정치 지도자들로 인해서 내전이 끊이지 않았던 싸움도 점점 멈추게 되었습니다.
아, 멋지네요. 그러고 보니 남조선도 비슷한 결과로 가나안에서 벗어났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왔던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와 병원이 세워지면서 발전할 수 있었으니까요.
맞습니다. 오늘은 가난한 한 사람을 돕는 문제에서 시작해서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살아났는지까지 살펴봤죠.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정말 끝도 없을 것 같죠? 오늘 방송을 통해서 느낀 점이나 깨달은 점이 있다면 함께 나눠볼까요?
네, 한 사람이 가난한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나라 전체가 가난하면 더 비참한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나라는 지도부만 부유하고 인민들은 가난한 경우도 많잖아요. 국가적 차원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개개인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과 개념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또 확인한 것도 같고요.
네, 맞아요.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음식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도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스스로 가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어서 저도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의로움을 닮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린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지혜롭게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일상을
영화롭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 있는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신 북전원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주님의 용사들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종 목사,
김유리,
김설입니다.
자매님들은 희귀병에 걸린 분들과 그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들어보았습니다. 지인을 통해서 들은 경우도 있고 남조선에서 방영하는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많이 보았습니다.
네.
네, 저도 비슷합니다.
네. 희귀병에 걸리면 가족 전체가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인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가족이 병수발로 부유했던 가정도 가세가 기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처음엔 병에 걸린 것을 안타까워하다가 나중에는 가족들 고생시키지 말고 빨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희귀병으로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인 고통을 겪는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네, 작은 사랑과 관심도 환자와 가족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남조선에서는 신경계가 퇴화하는 희귀병인 루게리병을 앓고 있는 환자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희망이 끊여 되어주는 일이 있습니다.
아, 저도 언젠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환자를 방문해 의사소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삶을 나누는데 절망 중에 있는 환자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느끼게 해주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그런 일들이 환자를 낫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환자와 가족들이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며 힘을 얻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병이 낫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돌봄과 위로는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목사님, 우리가 절망하고 힘들어할 때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뻐하며 버팀목이 되어주는 친구나 공동체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오늘 나눌 룻기 4장을 보면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볼 수 있습니다.
정말요? 나오미와 룻, 보아스의 인애도 참 아름다운데 인애의 공동체가 등장한다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겠네요. 기대하며 들어보겠습니다.
보아스는 새벽녘에 룻을 돌려보낸 후 곧바로 성문으로 올라갔습니다. 신속하게 룻에 관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죠.
나오미는 그 사람이 오늘날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고 했는데 보아스는 곧바로 그 일을 확정짓기 위해 움직이는군요. 보아스는 볼수록 멋진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보아스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을 순종하는 데에는 신속하고 민첩해야 합니다. 차일피일 미루어서는 안 되죠. 결국 그 일은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내게 주신 마음을 즉시 순종하지 못했던 일들이 떠올라 부끄럽습니다. 시간을 끌고 넘기지 말고 즉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목사님,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갔다고 했는데 그 당시 성문은 어떤 곳이었나요? 공적인 일들을 처리하는 상징적인 장소로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성문은 사람들이 왕래가 잦은 곳으로 물건을 사고 팔거나 재판이 진행된 곳이었는데요. 룻에 관한 일은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성문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기어모를 자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룻기 4장 1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에 말하던 기어모를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르러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시기가 기가 막히네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배후에서 여건을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보아스가 그 기어모를 자를 아무요라고 부르고 있네요. 보아스는 그 사람을 잘 알았을 텐데 성경은 아무개로 처리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아주 좋은 관찰입니다. 보아스는 기어모를 자 이름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룻기 저자는 그를 아무개로 말하는데 그 이유는 곧 밝혀집니다. 보아스는 아무개와 함께 성읍장로 10명을 청하여 법적인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룻기 4장 2절입니다.
보아스가 성읍장로 10인을 청하며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10명은 공동체를 대표하는 최소한의 숫자로 법절차의 결과를 공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아스는 아무개와 장로 10명을 앉혀놓고 진술을 합니다.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그 당시 풍습과 관리를 알아야 하는데 우선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그렇듯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은 땅의 소유권자이십니다.
땅의 소유권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땅을 주셨는데 땅의 소유권이 아니라 땅을 사용할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땅을 사고 팔 수는 없고 땅의 경작권을 또 땅의 사용권을 사고 파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멜렉 가정은 기근으로 모압으로 이민 갈 때 땅의 경작권을 팔고 풍족하게 간 거죠? 엘리멜렉과 두 아들 모두 모압에서 죽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땅의 경작권을 상속받은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재혼을 하거나 죽으면 그 땅은 가까운 친족에게 넘어갑니다. 또 그 다음 알아야 할 것은 기어물을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기어물을 자는 가난 때문에 땅의 경작권을 판 친족을 위해 그 땅을 되사서 돌려주는 사람인데 사촌 이내의 친족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입니다.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이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 같은 율법의 토지 무르기 제도를 알고 있어야 오늘 본문 이해가 가능합니다. 보아스가 아무개에게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죽은 남편이자 우리의 형제인 엘리멜렉에게서 상속받은 땅의 경작권이 팔렸는데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 만약 물지 않으면, 즉 되사서 주지 않으면 그 책임이 내 다음엔 나이고 그 다음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무개는 자신이 물겠다 했지요.
아무개라는 사람은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에 엘리멜렉의 땅에 대해서도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온 것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을 것인데 그동안 어떤 도움이나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보아스가 문제를 제기하고서야 팔린 나오미 땅을 되사서 돌려주겠다고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무개는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움직이다가 손해가 날 것 같으면 모른 척하는 사람이지요. 갑자기 땅을 모르겠다 한 이유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아마도 땅을 모르고 나오미를 봉양하는 것이 당장에는 손해지만 늙은 나오미가 죽고 나면 그 땅은 자신이 받게 되어 더 큰 이익이라 판단해 모르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경제활동을 할 때에는 손익 계산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는 손익 계산을 따져서는 안 되지요. 가난한 이웃들과 사역자들을 돕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은 전부 손해를 봐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손해를 본다고 하지 않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해야 할 일들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손익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감당하는 것임을 항상 마음에 두겠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이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데요. 지난밤 보아스와 룻 사이에 비밀한 언약이 있었는데 아무개가 기업을 물으면 다 호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개가 땅을 모르겠다고 해 보아스와 룻의 관계가 더 이상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위대한 믿음의 결단과 인애를 베푼 룻을 지금껏 선한 길로 인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배후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더욱 집중해서 한번 보십시오. 보아스와 룻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얘기를 들을수록 긴장감이 더 드네요. 아무개의 인격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보아스의 훌륭한 인격과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인애를 베푼 룻과 손익 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아무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어떡하죠?
네,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자, 잠언 16장 9절도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보아스는 아무개에게 또 다른 사실을 주지시킵니다. 룻기 4장 5절입니다.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야 할지니라.
나오미 손에서 떠난 밭을 되사면 죽은 사람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 죽은 사람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고 보아스는 말했습니다.
땅만 되찾아 주면 되는 것이 아니군요. 아무개의 사람됨을 보았을 때 극적 반전이 기대되는 대목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율법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시형제 결혼법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입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우물을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나인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남편이 아들 없이 죽으면 그의 아내는 시댁의 남편 형제와 결혼하고 그들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암호계는 가까운 친족일 뿐이고 형제가 아니니까 시 형제의 결혼법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보아스가 이것을 말한 이유는 이렇게 해야 엘리멜렉 가문의 땅 무르기가 온전히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을 엘리멜렉의 아들이 되게 해 땅을 상속받게 하는 것이 엘리멜렉 가문의 진정한 땅 무르기요 진정한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보아스는 율법을 넘어 율법의 정신인 이웃 사랑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군요. 결국 암호계는 땅값의 두 여인의 생계비 그리고 아이 양육비를 지불해야 하니 얻는 건 아무것도 없고 손해만 버는 일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호계는 무르기를 포기했습니다. 룻기 4장 6절입니다.
그 기업 모를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게 취하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자신의 손해를 언급하면서도 마치 보아스를 위해 자기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네요.
네. 암호계는 손해보기 싫어 보아스에게 떠넘기면서도 보아스를 굉장히 위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태도는 계속됩니다. 룻기 4장 8절입니다.
이에 그 기업 모를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에게 기업 모를 자의 책임이 위임되었다는 확정과 증명으로 신 벗는 의식을 하면서도 끝까지 너를 위하여 사라고 말하는 모습에 가식이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부지런 성도님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도움을 간절히 원하는 이웃 앞에서 자신의 경제적 손익을 계산하고 손해볼 것이 확실하면 이웃을 외면하는 이기적인 모습, 거기에다 화려한 언변으로 합리화하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세상에 비치고 소금입니다.
아멘. 빛은 어둠을 밝히며 자신을 희생하고 소금도 부패를 방지하며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암호계 같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희생하는 사람임을 기억하며 지금 어디까지 떨어졌는지 살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암호계로부터 신발을 받아든 보아스는 장로들과 청중들에게 자기가 엘리멜렉 기업을 물을 것을 선언했습니다. 룻기 4장 9절로 10절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어느 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에 그것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어느 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처럼 보아스는 시 형제 결혼법에 해당되진 않았지만 그 법의 정신을 중시해 자손 없이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그 자손과 땅이 보존되게 했습니다. 계산이 빠른 암호계는 막대한 손해를 보기 때문에 포기했지만 보아스는 희생을 무릅쓰고 절망적인 엘리멜렉 가문을 위해 그 이름과 자손과 땅이 회복되는 신년의 기쁨과 자유, 해방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네, 레위기에 등장하는 희년은 가난 때문에 팔렸던 모든 것들이 원래 소유자에게로 돌아가는 날이지요. 그 의미는 해방과 자유, 기쁨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암호계 같은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보아스와 같은 희생적인 삶의 길입니다. 이게 희년의 삶, 십자가의 길, 제자의 삶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은 증인이 되어주면서 세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룻기 4장 11절 12절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데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문에 있는 백성들과 장로들은 먼저 룻을 축복했습니다.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아내들인데 이들은 아들 열두를 낳았고 또 열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레아는 이스라엘의 집 곧 국가를 세운 여인들입니다. 룻이 라헬과 레아처럼 국모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한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이네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게 사람의 마음인데 모압 여인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포용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보다 뛰어나게 되길 축복하는 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또한 보아스를 축복했습니다. 보아스는 이미 그 성읍에서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인데 더욱 유력하고 유명해지기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상속자가 될 자녀를 축복했습니다. 베레스는 유다지파에서 가장 중요한 씨족의 조상으로 보아스를 비롯해서 베들레헴 성읍의 사람들도 바로 베레스의 후손들입니다. 베레스의 집과 같이 유다지파에서 가장 중요한 가문을 이룰 것을 축복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축복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서두에 말씀하신 이내의 공동체가 여기 있었군요. 베레스의 후손인 그 사람들은 베들레헴의 사람들이니 이들을 베들레헴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베들레헴 공동체는 축복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자, 이 축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아스의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나 왕이 되고 그 후손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말 그들의 진심 어린 축복처럼 보아스의 집은 유다 지파에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서 더 나아가 세계 인류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가문이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길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성도님들이 서로 축복하길 소망합니다. 축복의 공동체가 되십시오.
아멘.
베들레헴 공동체는 축복하는 공동체였을 뿐만이 아니라 기뻐하고 찬송하며 칭찬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룻기 4장 13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한 후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룻의 인애와 보아스의 인애를 아신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대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베들레헴 여인들은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찬송했습니다. 룻기 4장 14절 15절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이 아름다운 가정이 받게 된 축복이 온 마을의 기쁨이고 감격이 되고 있네요. 침묵할 수 없어서 목소리 높여 찬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인들은 여호와께서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태어난 아기를 축복하며 나오미의 삶에 이 아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부각시켰습니다.
베들레헴 공동체 여인들이 이 아기를 나오미 생명의 회복자이고 봉양자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입니다. 나오미가 전에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절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이 아이의 탄생으로 희망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가득한 가정을 생명으로 일으킬 귀한 아이입니다. 또한 아직 아이에 불과하지만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이어 늙은 나오미를 보살피는 자가 될 것이니 나오미 노년의 봉양자로 부르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아이로 인해 나오미의 텅 빈 삶은 채워지고 절망의 삶은 소망의 삶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 여인들은 이런 아이를 낳은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고 극진히 섬긴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룻은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칭찬했습니다.
네, 절망적인 처지에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인애를 베푼 사람들이 사람들의 참으로 아름다운 결말입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처지와 상황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처지와 상황을 또한 역전시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을 기뻐하고 찬송하십시오.
아멘.
마지막으로 베들레헴 공동체는 서로 돌보고 신뢰하고 화목한 공동체였습니다. 룻기 4장 16절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자기를 괴롭다는 뜻의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던 나오미인데 이제 룻과 보아스에게서 태어난 아기의 양육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나오미의 아들이 태어났다에서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듯이 이 아이는 엘리멜렉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오벳인데 종, 섬기는 자란 뜻입니다.
늙은 나오미를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으니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뜻으로 지어준 이름인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의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를 한번 볼까요? 룻기 4장 17절입니다.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이웃 여인들이 오벳의 이름을 지어줬네요. 보통 부모나 조부모가 이름을 짓는데 베들레헴 공동체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것을 따를 만큼 서로 돌보고 신뢰하고 화목한 공동체였음을 넉넉히 엿볼 수 있네요.
게다가 보아스와 룻사에 태어난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가 되고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가장 위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인 다윗이 이 가정을 통해 배출되는 감격스러운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족보를 통해서도 강조됩니다. 족보는 10명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같은 10대 계보는 일곱 번째와 열 번째가 중요한데 일곱 번째는 보아스고 열 번째는 다윗입니다. 사무엘 상하에 등장하는 다윗 왕의 배경을 룻기의 족보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날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축복의 공동체, 기뻐하고 찬송하며 칭찬하는 공동체, 서로 돌보고 신뢰하고 화목한 공동체가 있을까요?
네, 존재합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의 몸에 접붙여진 지체이며 하나님이 눈과 귀와 마음을 두고 사랑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이기주의가 만연한 시대에 맞서 예수를 주로 삼고 성도들이 한 가족이 되어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사랑의 역사를 경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서로 축복하고 기뻐하고 함께 찬송하며 칭찬하십시오. 서로 돌보고 신뢰하면서 화목함을 이루어 가십시오.
아멘.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하나님은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서 텅 빈 삶을 풍요롭게 회복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돌보고 책임지는 것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일하셨는데 나오미와 보아스와 룻의 인해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충분했습니다.
절망적인 현실로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인애를 베푸십시오.
하나님은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때로는 나를 연단하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기 위해 조금씩 희망을 주시며 인도하십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서로 돌보고 책임지고 배려하며 사랑을 베푸십시오.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북수전 성도님들의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보아스보다 우선순위에 있던 기업 물을 자는 처음에는 이익이 될 거라는 생각에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려 했으나 엘리멜렉 가문만 좋은 일 시킨다는 계산이 나오자 재빠르게 기업 무르기를 포기했음을 알려주며 성경은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그를 아무개라고 무명 처리하고 있음을 가르쳐 이 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율법의 토지 무르기와 시형제 결혼법, 신현정신을 가르치십시오. 성문에 모인 베들레헴 공동체가 이 일의 증인이 되어주며 루스를 이스라엘의 국모같이 되기를, 보아스가 더욱 유명하고 유력해지기를, 그의 상속자가 베레스처럼 중요한 가문을 이루기를 축복했음을 알려주며 이 축복이 실제로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루어졌음을 가르쳐 성도들 간의 진심 어린 인애로 축복할 것을 권면하십시오. 베들레헴 공동체가 오벳을 통해 나오미 가문을 축복하신 일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룻을 칭찬하고 오벳의 이름을 지어줄 만큼 서로 신뢰하고 돌보는 공동체였음을 알려주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